제가 지도를 받은 그 대학원에서 지도받았던 단행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지도 교수이셨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는 그래서 사생아로 태어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뛰어놀면서 공부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깜깜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에 친구의 그 권유로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그 이야기랑 너무 뭔가 이렇게 공통된 점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아, 예수가 저런 분이라면 어떤 분인가를 나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간 정말 자기의 모든 혼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지금은 후학들을 기르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친구, 좋은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으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모두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해 크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회복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소중하고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우리 이웃과 함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계를 열어가는 것, 이 관계성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열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닐까요? 거룩한 영이 소통하는 가운데,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면 거룩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진실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거룩할 때만이 거기에서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해 3월 11일 큰 지진으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려있던 모든 집기들이 다 쓰러졌고 떨어졌고 그래서 건물 자체가 심하게 흔들려서 밖에 나가서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누가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주 저도 모르는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온몸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토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온몸으로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제 온몸에 가득 차올 때에 그때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저의 믿음의 삶의 토대이시기에 무슨 재난이든 죽음이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수 있겠는가? 물론 그 경험 이전에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몸으로 저의 온몸이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경험, 그것은 아마 제 인생 속에 그렇게 많게 느껴보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센다이 지역, 쓰나미 피해 입은 지역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지난 1년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17차례 정도 봉사활동, 그리고 저희 그 타키다시도 했고, 가설 주택지에 가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부야 복음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따뜻한 아버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곡은 지난 밤 고운하사 잠잘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짧은 찬양이지만 아버지의 그 찬양은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에서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은 평생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이러한 느낌들,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 또 친구들과 교회에서 나누는 이러한 우리들의 사랑의 나눔은 우리 평생에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만 1994년, 24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24년 전에 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세가, 자세가,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적인 서정, 일본인만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서 서구 일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에 겐자부로는 그를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다른 이웃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의 문학은 오에 와서 드디어 일본이 세계 문화 시민이, 문학 시민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벨상은, 오에 겐자부로의 노벨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오에 히카루군이 1965년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오에는 아주 굉장히 큰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 무슨 유익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공생이라고 하는, 함께 살아야 되겠다. 잘나고 똑똑한 자신과 미숙아인 아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의 문학의 핵심 사상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생, 함께 살기, 그 이후 그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의 아들을 데리고 산책하며 음악 소리, 새소리를 들려줍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었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서 산책을 하는데 그 아들이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소리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들려줘 지금은 일본의 그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엔돌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들어왔습니다. 엔돌핀이란 물질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뇌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즐거울 때 웃으면 우리 몸에 생성되는 것은 베타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웃음은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해주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웃음보다 더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구장에 가서 홈런이 터지는 순간 감동을 받고 축구장에 가서 골이 터지는 순간 그 감동, 그 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보다도 몇천 배, 정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바꿔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수많은 만남들은 주님과 만나는 순간 병이 치료함 받고 문제 해결함 받고 인생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들은 모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계획하신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이들은 무엇이 변했을까?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만난 인생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주님을 만난 분들의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저 박해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저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축복의 주님을 주님과의 만남을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돌이킴의 시간은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은 마치 뚜껑이 닫힌 그 병이 바다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물은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병 속에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점점 독해져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강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뜻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연세 들어가시면서 푸근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정말 늘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와야만 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생명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움이나 질투의 마음을 가지면 독해져 간다고 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강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만큼 불행한 그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과 사울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 중심이었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것. 성경에 의하면 사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달려갔던 사람.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옳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으면 사울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 언제든지 내 자신의 자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아무리 밤을 새워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에 주님을 만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불러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걷어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시행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거기서도 체험을 했고 베드로는 몇 번이고 또다시 여러 변화의 과정들을 겪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만났다면 관계가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주님과 만나고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도 그 이상의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각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주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관계로 나아가면 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수의 손을 내밀고 아무리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배우는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가 어떤가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서로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홀로 서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해된 우리들을 통해서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이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저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들 이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이고 우리 속에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선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단절된 저 세상에 나가 나와 저들을 화해시켜라. 그래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그들로 통하여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란 거룩함을 통하여 마음이 통하는 곳, 가족 간에도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하고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만이 교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벽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우리가 속으로 또는 성서를 통하여서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과 부닥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갈 때만이 능력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선교 역사를 새롭게 기록해 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16장쯤 가면은 협력자들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역사를 선교해 가면 갈수록 수많은 협력자들이 그의 뒤를 쫓아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손잡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함께 선교회로 나갔다가 그 마가 요한이라고 있죠. 그래서 갔다가 그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2차 선교여행 갈 때 아유 쟤는 데려가지 말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늘 사람 관계, 나는 저 사람이 싫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야만 합니다. 8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장이니까요.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까 박해가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뜨리십니다. 유대로 흩어뜨리고 사마리아로 흩어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동역자들을 자꾸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될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가정과 일하시는 곳,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주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비전은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인생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명료하게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길 가다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고, 어떤 대화는 정말 머무르면서 깊은 밤을 새우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함께 그것을 뜻을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혼고 일본어에는 그 도마루라고 하는 뜻에는 도도마루.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사울의 빛 가운데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죽은 자와 같았던 바울은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일러줄 사람이 있느니라.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의 성질, 우리들의 기질,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재해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해 가니까 집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 논밭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성질 바친 사람은 못 봤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기질들, 아이들 기르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해가면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해를 품도록 우리의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다든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려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것,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살아오시면서 아시잖아요. 때로는 정말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죠.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할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15절에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려고 한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어떻게 쓰임 받을지, 사도 바울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분명한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돌이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관계 속에 들어가 거기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전을 품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미국의 위조지폐 단속반에서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위조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빳빳하게 새롭게 찍혀나오는 진짜 홈모노노 지폐를 3개월 동안 지켜보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홈모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만이, 아, 이제 니세모노, 거짓된, 잘못된, 위조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거룩함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진실됨의 훈련,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진정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들이라면 내 사랑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라, 전해주어라. 고통받는 이 땅, 이 일본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저희 영혼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구원주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의 방향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며 이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진실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